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지원을 위한 물품이 북한에 반입됐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 외교부 장관의 제재 완화 주장에 대해 북한에 강력하고 통일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간 통신연락선이 복원됐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박동정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용 물품을 전달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WHO가 제공한 의약품과 물품이 북한 남포항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국경 봉쇄 이후 인도주의 물품이 선박을 통해 북한에 반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가요?
예, 적어도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바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에드윈 살바도르 세계보건기구 평양사무소장이 저희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살바도르 평양사무소장은 몇 달 전에 유엔 기구들이 북한 보건성으로부터 중국 다렌항에 발이 묶인 일부 물품이 북한으로 수송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가 일부 의약품과 물품이 북한에 전달되도록 허용하겠다고 연락한 것은 처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은 지난해 1월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한 초기에 국경을 전면 차단했고요. 이어서 지난해 7월에는 이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해서 해상 수송까지도 중단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WHO의 그 지원 물품이 다렌항을 통해서 남포항으로 이렇게 해상 수송로로 반입이 허용된 것은 해상 수송이 중단된 지 14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궁금한 것은 이 WHO가 코로나 백신도 북한에 보냈을까 하는 점인데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 지금으로서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북한에 그 코로나 백신을 보냈는지는 지금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번에 그 WHO가 보낸 방역 물자가 이제 북한 남포항에 도착했다는 것은 그 에드윈 살바도르 그 WHO 사무총장이 VOA에 보낸 그 답변을 통해서 지금 알려졌는데요. 그가 밝힌 것은 일부 품목이 그 언급이 돼 있습니다. 북한에 보냈다는 품목에는 의약품, 의료용품, 의료 장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또 방역 물품으로는 개인 보호 장비와 그 장갑, 마스크, 진단시약 등을 그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아무리 봐도 코로나 백신 얘기는 지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이 도착했는지 안 도착했는지는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그동안의 과정, 국제사회의 그 입장 등을 보면 WHO가 그 백신을 지원했을 공산이 큽니다. 예를 들면은 그동안 WHO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북한에 여러 차례 그 코로나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백신 지원 의사를 밝혔고요. 또 이를 그 북한 당국에 타진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국제 그 협의체죠. 코백스가 그 백신을 주겠다. 또 이런 얘기도 여러 번 하고 그랬는데 북한 당국이 그때마다 그 영국제죠. 그 아스트라제네카 제공기 것을 다른 나라를 줘라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또 중국제 그 코로나 백신도 안 받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다는 그런 그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기구 측에서는 어쨌거나 백신을 그 지원하자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뭐 틀림은 없는 사실이고요. 다만 그 코로나 방역을 또 상식적으로 볼 쪽에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지금 그 물품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하면서 백신을 지원 안 한다는 것도 상당히 그 앞뒤가 안 맞는 이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굳이 해석을 해본다면 북한이 아마 그 이것을 받으면서 백신 얘기는 가급적이면 밝히지 말아달라 이런 요청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이 가능한데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지금 좀 알도리가 지금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이 그 전달이 됐는지 또 어떻게 됐는지는 시간이 흘러봐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렇지만 사실 지금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중국의 시노팜이나 시노백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코백스가 북한에 그 순서가 왔다 그래서 지원을 하겠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더 우선적으로 시급한 다른 나라에 보내면 좋겠다라고 북한이 언급한 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의 지금 코로나 백신이 이번에 그 반입됐다 이렇게 그 추정할 근거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이 백신이 갔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뉴스인데요. 이 아까 그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이번에는 코로나와 관련한 의약품 장비는 있어도 백신 접종을 위한 그런 그 백신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8월 정치국 회의에서 외부 지원을 받지 않고 자력갱생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김 위원장이 정책을 바꾼 걸로 봐야 합니까?
그 정치국 회의에서 외부 지원을 받지 않고 자력갱생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자력갱생 얘기가 나온 것은 꽤 됐죠. 그렇지만 이것이 외부 지원을 받지 않겠다라는 것에 강조점이 쥐어진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힘을 합해서 지금 북한이 직면한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이런 것들을 이겨나가자고 하는 일종의 구호이지 이것이 정책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부적으로 우리끼리 힘을 합해서 노력해서 어려움을 이겨나가자 이런 정도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외부 지원에 매달리거나 연연하겠다는 의미도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외부 지원을 받지 않겠다라는 것과 자력갱생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연결시키는 것은 아니었고요. 그 인도주의 물품 이런 것들은 사실 이번에 그 WHO 세계보건기구의 지원 물품이 해상으로 처음 들어갔다고 했지만 그 전에도 일부 다른 인도주의 물품들이 전혀 들어간 적이 없다. 이것이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외부의 인도주의 지원까지 완전히 말하자면 거부하면서 자력갱생으로 버티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었으니까 정책을 바꾼 것이다. 이번 WHO 물자 반입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분야는 아닙니다.
네, 네 그렇다면 그 WHO가 지원하는 의약품 등이 이번에 반입된 것을 시작으로 북한이 앞으로 국제기구와 민간단체들의 지원 물품 반입을 계속 허용할 걸로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좀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그 국제기구는 물론이고 많은 민간단체들이 그 북한을 돕기 위해서 그 여러 노력을 기울였지만 뚜렷하게 그렇게 지금 성과를 낸 게 없습니다. 앞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국제기구들이 이제 백신을 주겠다 이렇게 여러 번 했지만 결과적으로 어쨌든 그 전달이 안 됐고요. 또 민간 기구들도 뭐 언론은 잘 안 났지만 북한에 가지 못했거나 물품을 보낼 수 없어서 그 북한 옆에 있는 그 중국 항구죠. 그 다른항에 그 말이 그 발이 묶여 있던 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최초로 지금 들어간 그런 지금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북한이 지난해 한 3월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외교관들을 나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대부분 외교관은 물론이고 국제기구들도 평양에서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평양에는 한 25개 정도의 외교관이 있는데 그중에 외교관이 그 상주하면서 활동하는 게 지금 9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제 14개월 만에 처음으로 어쨌든 그 해상 반입을 통해서 이런 그 물품 지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계속 저 앞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이것이 일종의 이번 그 해상 반입이 시험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관측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번 그 의료품, 방역 물자 이런 것이 반입이 순조롭게 되고 또 북한도 아무 이상 없이 이것을 받아 쓰게 되면은 그 같은 국제기구 또 민간기구들의 그 반입 이런 활동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큰 거고요. 뭐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은 만일 반입이나 뭐 이런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러면은 그렇게 그 문호가 그 쉽게 열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기 때문에요. 이번 사태가 상당히 앞으로의 그 인도주의 활동을 규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일종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관측통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미 국무부는 WHO의 대북의약품 반입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와는 별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북한의 인도적 위기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국무부가 왜 이런 언급을 한 건가요?
예, 사실 이런 국무부의 입장은 일관된 것입니다. 미국 정부에. 그래서 이 북한의 경우는 잘 아시는 대로 이 가뜩이나 자본과 물자가 부족한 상황인데 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엄청난 비용을 투입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국제사회의 지적 아닙니까? 이렇게 부족한 자원들을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계속해서 투입함으로 인해서 이 사실상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사용해야 할 자산이 전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국제사회는 보고 있는 것이고요. 바로 이러한 그 자원의 전용이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와는 별개로 그 수요, 필요에 따라서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도움이 필요한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떤 노력을 말하는 건가요?
네, 국무부의 그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이 말한 것은 주로 그 민간단체, 국제기구들의 그 대북 인도적 지원, 이런 것을 돕는다. 그런 뜻에서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면제 승인을 지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미국의 이제 어떤 민간단체가 북한 주민들을 돕겠다.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나서면은 두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이제 국무부에 가서 방북 승인. 이런 것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허가를 맡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 인도 지원 물자가 대북 제재에 그 위반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촉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국무부를 통과한 다음에는 유엔 그 대북 제재위원회에다가 요청을 해서 이것을 면제. 이것이 설사 저촉이 되더라도 이것은 그 인도주의적 물품이기 때문에 대북 제재에 그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런 하나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국무부는 바로 이 같은 승인을 빨리 해주는 이런 것에 대해서 국무부가 나서고 있다 이런 뜻으로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 포커스. 짧은 뉴스를 통해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던 사안들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한반도와 세계가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코로나 차단을 위한 국경 봉쇄 등으로 주민들의 경제난이 악화됐고, 이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토마스 오웨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조만간 유엔 총회에 제출할 예정인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이런 권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중 국경 봉쇄로 북한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가요?
예,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퀸타나 보고관의 보고서는 이제 이번 달 안에 유엔 총회에 보고될 예정인데 이제 사전에 공개된 것인데요. 이 보고서에서 퀸타나 보고관은 이 북한 지도부의 엄격한 코로나 대응 조치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심해지고 있고 또 일반 주민들 사이에 인권 침해에 대한 취약성이 커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국경 봉쇄를 하면서 국내적인 이동까지 제한을 하다 보니까 이 인도적으로 필요한 물자의 수입이 제한되고 따라서 북한은 더욱 고립되고 주민들의 식량이라든지 이런 물자에 접할 수 있는 인권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고요. 또 이 무역이나 상업 활동에 국경 지역에서 말씀이죠. 의존하는 많은 주민들이 수입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재뿐만 아니라 북한의 이 국경 봉쇄가 계속해서 주민들의 생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고요. 이렇게 생계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 생존을 위해서 돈을 벌려고 집안의 물품을 내다 파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공장이나 광산 등이 전력 또는 부품이나 원자재가 부족해서 문을 닫고 또 어민들도 조업을 제한하는 바람에 북한 당국이 타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내 말하자면 전 분야에 걸쳐서 이 당국의 극심한 코로나 봉쇄 조치로 인해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자세히 퀸타나 보고관이 서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퀸타나 보고관은 유엔 안보리가 인도주의 지원과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대북 제재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가 해제돼야 하는지도 밝혔나요?
네, 그 퀸타나 보고관은 그 보고서에서 코로나 사태를 포함해 그 대북 인도주의 지원과 그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북 제재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제재를 뭐 풀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퀸타나 특별보고관이 이제 VOA에 그 이메일을 보냈는데요. 그 이메일에서 자신의 그 개인적인 견해다 이렇게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몇 가지 그 제재의 문제점, 제재가 그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좀 소개드리면요. 연료나 기계, 예비 부품의 수입 제한이 에너지 보안과 운송, 농업, 의료, 위생에 의도치 않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해산물과 그 섬유 수출 금지가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무엇보다 연료 문제는 역시 그 석유죠. 그 유엔 안보리 제재는 그 정제유 같은 경우에는 연간 그 50만 배럴밖에는 지금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 필요한 것에는 상당히 한 10%밖에 안 되는 상당히 작은 양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동안 뭐 한 500만 배럴을 썼다 이러는데 그 10분의 1인 50만 배럴밖에 수입이 안 되면은 여러 분야에 그 문제가 일어나죠. 그걸 예를 들어서 공장에 뭐 안 들어가는 건 물론이고 운송, 농업, 의료 이런 것에 상당히 영향 주름살이 가기 때문에 이런 것이 그 의도치 않은 영향을 가져온다. 이런 그 지적을 한 거고요. 또 하나는 그 해산물하고 이제 섬유 수출 얘기인데요. 해산물하고 섬유 수출은 원래 그 석탄 수출하고 함께 북한의 그 3대 그 수출 품목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그 산업을 돌려서 해산물을 수출을 하고 섬유를 가공해서 중국에 수출을 해서 그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이제 북한 경제가 돌아갔던 것인데 이것이 사실은 그 2017년 12월부터 그 이게 금지가 됐습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북한의 어떤 그 어부가 있어서 바닷가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서 이걸 중국에서 팔아다서 생계를 꾸려왔다면 이게 한꺼번에 막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있다 이런 얘기고요. 또한 이제 섬유 수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그 방직공업, 인가공 이런 곳에는 그야말로 그 수천 명의 그 여공들이 투입이 돼서 그동안 그 같은 인가공 이런 물품을 만들어서 이제 중국에 수출해서 고용도 유지하고 돈도 벌어오고 생계도 꾸려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갑자기 막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아마 이런 걸로 보면은 그 실업자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공장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여공을 해고할 수밖에 없고 해고하게 되면 여공의 그 생계가 상당히 막막해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을 그 빨리 좀 풀어서 이 같은 것이 그 인권 침해에 이런 그 누가 되지 않도록 그 이런 것을 좀 푸는 게 좋겠다 이렇게 퀸타나 보고관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UN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UN 총회 제출하는 보고서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제안한 건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아, 예, 그렇습니다. 사실 과거에도 UN의 그 인권 특별보고관이라든지 또는 인권 최고 대표가 제재 문제와 관련해서 인도적인 분야에서의 어떤 일부 완화를 언급한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UN 총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UN 총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서는 인권특별보고관이나 UN 인권이사회 등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지적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해서 언급을 해왔지만 대체로 이 제재 완화 북한에 대해서 가하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그 권고하거나 제안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요. 그만큼 UN 차원에서 이 북한 주민들이 현재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그 볼 수가 있는 증거라는 지적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은 오랫동안 지금 이어지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그리고 게다가 코로나 봉쇄 그리고 또 하나는 자연재해 홍수라든지 가뭄 이런 것들로 곡물 수확량까지 줄어들면서 식량난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위반하는 상황은 지속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서는 또한 외면하기 어렵다. 이런 유엔 차원에서의 어떤 그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퀸타나 보고관은 또 북한의 지독한 인권 상황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특별재판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좀 희박하다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북한의 그 인권 유린 상황이 상당히 그야말로 끔찍한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 책임자를 처벌할 그 특별재판소, 특별법원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 처리를 하자, 책임을 묻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뭐 10년도 더 된 그런 그 얘기인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두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인권유린 말고 예를 들어서 대량 학살 이런 게 있고 또 전쟁 범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그 이 같은 그 책임자를 처벌할 만한 특별법원도 이미 마련돼 있고 또 구체적인 법 조항, 법 근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유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같은 것에 비해서 대량 학살이나 전쟁 범죄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 법적 근거가 좀 그 약한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유엔 안보리 문제입니다. 이 같은 특별 법정 이런 것을 만들려면은 유엔 안보리가 이제 승인을 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유엔 안보리 그 상임이사국 중에 다섯 개국인데요. 그 중에 중국,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이 같은 인권 유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묻는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법적 근거도 좀 희박하고 또 하나 그 중국, 러시아, 유엔 안보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별재판소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은 그 가능성은 상당히 좀 희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퀸타나 특별보고관에 앞서 한국의 정의용 외교장관도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정 장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한 것인가요?
예, 정의용 한국 외교장관의 발언은 지난 1일이었죠. 한국 외교부의 국정감사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이 대북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제재 완화도 검토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외교부의 설명은 정 장관이 얘기한 것은 비핵화 협상이 시작되면 제재 완화 문제도 함께 검토할 때가 됐다라는 의미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나 사실 그 정 장관이 처음 이 발언을 할 때는 일단 제재 완화를 통해서 비핵화 협상에 북한을 유도하는 것으로 그런 의미가 좀 있었다라고 보고요. 따라서 이 부분은 이제 한국 정부가 어떤 입장으로 정리한 건지는 분명치 않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이 비핵화 협상의 초기에 제재 완화를 검토해서 또 북한과의 협상이 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미로 대체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정 장관의 발언이 미 국무부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 아닌가요?
일부 좀 배치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아시겠지만 미국의 입장은 미국과 북한이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만나서 얘기를 하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북 제재 문제도 미북 간에 일단 조건 없는 대화, 협상 이런 것이 시작이 돼서 열리면 테이블 위에 모든 문제, 미국이 바라는 비핵화, 북한이 바라는 제재 해제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 반면에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한국 정의용 그 외무장관 얘기는 그보다는 좀 앞서서 대북 제재를 좀 그 완화를 하거나 아니면 북한을 그 협상의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서 협상이 시작되면은 대북 제재가 완화될 수 있다 이런 쪽에 그 언질을 해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그 얘긴데요. 기본적으로 미국은 대북 제재는 어쨌든 협상이 시작이 돼야 그 다음에 논의가 되고 비핵화의 대가로 하나 그 논의될 수 있는 항목이지 미리 협상이나 대화가 시작도 되기 전에 무엇을 약속한다든가 이것을 미리 주는 것은 그건 해서는 안 된다. 미국과 한국이 동맹국이고 비핵화를 원하는데 이렇게 다른 목소리를 내면 곤란하다 이런 그 입장을 밝힌 겁니다.
네, 전문가들은 정의용 장관의 제재 완화 주장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전문가들은 제재 문제에 대해서 대체로 견해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북 제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불법적인 개발을 막기 위한 가장 현재로서는 유력하고 유효한 수단이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이런 맥락에서 비핵화 협상이 시작되고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 이에 대해서 상응한 조치의 하나로서 일부 제재 완화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고요. 이것 역시 미국 정부의 그동안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북한을 비핵화 협상에 나오도록 유인하기 위한 말하자면 유인책으로서 제재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반대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종전 선언을 제안했는데 그 후 특별한 진전이 있었나요?
큰 진전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9월 21일이죠. 그 유엔 총회에서 이제 종전 선언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 제안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 국방부가 그 문제에 대해서 열려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어서 그 한국의 정의용 그 외교부 장관이 10월 5일입니다. 파리에서 열린 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만나서 종전선언 문제를 논의했다 이렇게 이제 한국 외교부가 밝혔는데요. 그 뒤로 미국에서 국무부라든가 백악관에서 종전선언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인 반응, 언급 이런 게 나오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도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남북한 통신연락선 복원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미한 연합훈련에 반발해 일방적으로 단절했던 남북 통신연락선을 55일 만에 복원했는데 그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그잘 아시는 대로 남북 간의 통신 연락선은 지난 2018년이었죠. 그 대북전단 살포에 그 말하자면 반발해서 북한 측이 남북한 개성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발을 했고요. 이후에 모든 통신 연락선도 차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남북 간의 대화가 끊긴 상태로 이어지죠 오다. 지난 7월 말에 일시적으로 재개통됐었지만은 곧바로 미한 연합 군사훈련이 시작되면서 북한이 다시 일방적으로 차단했던 상황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 7월 말에 차단한 이후에 55일 만에 다시 복원한 것인데요. 이 사실 남북 통신 연락선은 상당히 상징적인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실무자들이 하루에 두 차례 오전과 오후에 서로 안부를 묻는 정도의 그런 상징적인 조치인데 이것이 복원됐다는 것은 대화의 단초가 다시 마련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북한이 55일 만에 다시 연락선을 복원한 의도나 그 이유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네, 전문가들은 대개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역시 그 경제난입니다. 그 식량난, 물가난, 외환난 이런 것이 워낙 지금 상당히 그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종의 그 한국을 이용해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남북한 군비 경쟁 측면이 있습니다. 한국의 그 미사일 사거리는 지난 5월에 미한 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다 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그 굉장히 빠른 속도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요. 또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도 시작은 북한이 먼저 했지만 한국이 먼저 이것을 개발을 해서 지금 거의 실전 배치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 같은 군비 경쟁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봐서 상당히 좀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떤 그 움직임을 보이려는 게 아닌가. 이렇게 그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북한이 이제 어떤 의도로 어떤 행동을 보일지는 그야말로 이제 회담이 좀 재개가 돼서 북한의 태도를 좀 봐야 알 것이다. 이렇게 관측통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남북한 간의 이 통신 연락선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모두 다 복원됐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은 남북한 공동 연락사무소 그 통화가 이뤄졌고요. 또 동해 서해지구 군 통신선이 있는데 이것도 정상적으로 통화가 이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통신선이 모두 복구된 것이고요. 적어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북한이 이제 대화를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그런 그 단초는 마련됐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4일 통신 연락선 복원을 보도하면서 선결돼야 할 중대 과제를 언급했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북한이 그동안 그 선결 과제로 얘기한 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이중 기준 내세우지 마라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라 이런 것인데요. 한국 정부는 북한이 내 같은 이 같은 그 선결 조건에 대해서 크게 구애받지 않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동안의 그 남북 대화 그 사례를 보면 북한이 그 회담을 앞두고는 이 같은 그 선결 과제 이런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해왔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한국이 이제 크게 문제를 삼으면 남북 대화 자체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북한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그 알고 이것에 대해서 이해는 하고 있으나 이것이 그 그렇게 큰 문제는 안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남북 통신 연락선이 복원된 이튿날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한과의 협력 의지를 밝혔는데요. 서울에서 열린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의 연설 들어보시죠.
체제 경쟁이나 국력의 비교는 이미 오래전에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함께 번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한국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남북 협력을 구상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 함께 번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문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 한국 정부는 오래전부터 일단 인도적인 분야에서의 협력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이 상황을 발전시켜 나가자 이런 구상이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북한이 굉장히 필요한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 분야, 의료 분야 이런 분야에서 협력을 시작하고 또 이제 말하자면 도로 건설 이런 인프라 부분도 좀 더 상황이 진전되면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밖에 한국 내 일각에서는 이 금강산 개별 관광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수준에서 시작을 할 수 있겠다라는 구상이 계속해서 흘러나왔고요. 또 이어서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의지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적인 분야의 협력부터 시작해서 경제 분야로 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 점차적으로 이것이 남북 간의 협력에 대한 한국 정부의 구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 9월 25일 담화에서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정상회담이 가능할 걸로 보십니까?
네, 남북한이 모두 그 정상회담 의지를 밝힌 것은 사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언제 어디서든 만날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그 김여정 부부장도 남북 정상회담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의지가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마 10월, 11월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12월에 가령 뭐 정상회담이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10월, 11월에는 일단 그 남북 회담이 재개가 돼서 여기에서 그 북이 생각하는 어떤 조건, 남이 생각하는 어떤 조건을 서로 맞춰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조건이 맞으면 12월에 이제 뭐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상당히 좀 이루어지기 힘들거나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들 봐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은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10월, 11월에 남북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이것을 주목해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보낸 물품이 북한 남포에 도착했다는 소식과 유엔과 한국 정부에서 나온 대북 제재 완화 주장 그리고 남북 간 통신연락선 복원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칩니다.
비오에 방송입니다.
좋을까 저게 좋을까 한참을 고민하다 골라든 예쁜 편지지에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담고 꼼꼼한 풀칠로 우표까지 붙이고 나면 반가운 빨간 우체통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편지를 붙이고 나면 답장이 올 때까지 행복함으로 기다렸던 그때가 참 따뜻한 기억으로 떠오르네요. 여기는 그 시절 그 노래고요. 저는 심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말마다 여러분과 함께 미국의 다양한 음악과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 그 시절 그 노래 심현지입니다. 오늘 오프닝에서는 이 편지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요즘처럼 전자편지로 빠르게 소통하는 것에 비하면 많이 느리고 손이 갔던 그때지만 편지를 붙이고 답장을 기다리며 설렜던 행복은 이 편지만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추억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첫 곡으로는 이 우체부 아저씨 하루 종일 그 사람의 소식만 기다려요. 저에게 전해줄 소식이 없나요? 라고 노래하는 카펜터스의 Please Mr. Postman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락앤롤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의 본격적인 가수 데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머니에게 드릴 선물로 제작하게 된 첫 음반이 그의 화려한 가수 인생의 서막을 열어주게 됐다. 이런 얘기들 나눴었는데요. 엘비스가 이 첫 노래를 녹음하러 찾아간 곳에는 마리온 케이스커라는 여사가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온은 엘비스의 노래 창법에 흥미를 느꼈고 또 당시 썬 레코드사 사장님이었던 샘 필립스에게 엘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샘 역시 엘비스의 노래를 듣자마자 반하게 됩니다. 엘비스의 이름과 뭐 주소 이런 것들을 메모해뒀던 샘은 1년 뒤에 신인 가수를 찾던 중 엘비스를 떠올리게 돼요. 그래서 엘비스에게 전화를 하게 되고 노래 한 곡 녹음해보지 않겠냐고 엘비스에게 제안을 하게 되죠. 이 소식을 들은 엘비스는 이 사장이 전화 수화기를 내려놓자마자 벌써 사장의 눈앞에 나타나 있었다라는 그런 일화가 전해져 내려올 만큼 대단히 기뻐했었다고 해요. 이렇게 1954년 썬 레코드사에서는 엘비스의 음반 녹음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썬 레코드는 오늘날까지도 엘비스 프레슬리가 처음 음반을 녹음한 회사로 유명해져 있습니다. 엘비스가 처음 녹음했던 곡은 나는 당신의 길에 서지 않을 거야 라고 노래하는 I will never stand in your way 라는 곡, 그리고 헤어진 연인에게 당신 없이는 무엇이든 똑같지 않을 거야 라고 노래하는 It wouldn't be the same without you, 이렇게 두 곡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먼저 한 곡 들어보고 얘기 이어갈게요.
I could wonder the byway we want to, but it wouldn't be the same without you. Those familiar old places would just make me blue, 'cause it wouldn't be the same without you. I've wasted my life on a careless romance, but I'd do it again if I had the chance. I could start my life over with somebody new, but it wouldn't be the same without you. Well, I wasted my life on a careless romance, but I'd do it again if I had the chance. I could start my life over with somebody new.
엘비스가 썬 레코드와 인연을 맺고 처음 녹음하게 된 두 곡 중에서 한 곡 It Wouldn't Be The Same Without You 듣고 계신데요. 이 곡을 녹음했던 게 1954년이니까 19살의 엘비스의 목소리여서 그 풋풋함이 잘 묻어나는 그런 노래가 아니었나 싶어요. 이 녹음을 하고 한 달 뒤에는 본격적인 공연과 또 판매를 위한 레코드 음반을 제작하게 됩니다. 이때도 역시 두 곡의 음악을 녹음하게 되는데요. 켄터키의 푸른 달이라는 뜻의 Blue Moon of Kentucky 그리고 엄마 모든 게 다 괜찮아요 라는 제목의 That's Alright Mama 이 두 곡을 한 장의 앨범으로 만들어서 시판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당시 멤피스에 있었던 WHBQ 방송국 DJ였던 이 듀리 필립스는 엘비스의 이 앨범에 감탄하면서 자신의 프로그램에 엘비스의 음악을 소개하기 시작하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 방송국에서 그의 음악을 자주 틀게 됐고요. 특히 사람들은 이 두 곡 중에서 That's All Right Mama의 큰 반응을 보였습니다. 라디오 전파를 타면서 빠른 시간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된 이 앨범은 멤피스에서만 순식간에 7천 장이 팔려나갔어요. 이 엘비스를 이렇게 본격적인 가수로 대중에게 인식시켜준 바로 그 노래 That's All Right Mama 들어보시죠. Well, that's all right, mama. That's all right for you. That's all right, mama. Just any way you do it, that's all right. That's all right. That's all right, mama. Any way you do. Well, mama, she done told me. Papa done told me.가난했던 한 청년의 운명을 황제로 바꿔놓은 노래 That's Alright Mama 들으셨는데요. 처음 이 노래 제목을 듣고 엄마 모든 게 다 괜찮아요 뭐 이런 제목이라서 엄마를 위로하는 곡인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 노래의 가사에는 반전이 숨어 있더라고요. 어떤 가사냐면요. 엄마 아빠는 내게 말했죠. 내가 사귀는 그 여자애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난 괜찮아요. 엄마가 뭐라고 하든 나는 집을 떠날 거예요. 그러면 다 괜찮아질 거예요, 엄마. 라는 가사예요. 엄마가 전혀 괜찮을 것 같지 않은 그런 가사인데요. 이렇게 가사만 봐도 뭔가 반항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엘비스의 노래가 그 시대의 젊은이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은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195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 미국은 과학과 기술에 많은 발전을 이루게 되고요. 그 영향으로 사람들은 점점 개인적인 취미 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게 되고 특히 이런 영향으로 젊은이들은 기존 질서와 권위에 비판적이게 되면서 이런 흐름이 음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종래의 대중음악이나 이 로맨틱하고 달콤한 노래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던 젊은이들은 강렬한 에너지를 폭발시키면서 이 불만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음악에 목말라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등장한 엘비스야말로 그들의 욕구 불만을 이 락앤롤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제대로 표출해준 당대 최고의 우상이었던 거죠. 빌보드 차트 탑10에 올라있는 곡은 무려 25곡, 높은 음반 판매 기록을 수립한 많은 앨범들, 그리고 30여 편의 영화에 출연하면서 또 영화 주제 음악으로도 많은 히트곡을 배출했던 그 많은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1950년대에서 60년대 최고의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 그의 히트곡 대행진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절 그 노래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유입니다. 오늘 배울 영어 표현은 food for thought. Food for thought입니다. What does food for thought mean? Well, let's find out. But first, we'll start by listening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How did you like that book I gave you to read? Did you read it all?
Oh, yeah. I enjoyed the book very much. It really gave me food for thought. I learned so much.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에게 How did you like that book I gave you to read? Did you finish it? 내가 읽으라고 준 책 어땠니? 다 봤어? 라고 묻자 제이슨이 Oh yeah, I enjoyed the book very much. It really gave me food for thought. I learned so much.
정말 재미있게 읽었어. 깊이 생각할 거리가 많더라고. 참 배운 게 많았어. 라고 대답하네요.
We'll keep today's expression. Food for thought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ow did you like that book I gave you to read? Did you read it all?
Oh, yeah. I enjoyed the book very much. It really gave me food for thought. I learned so much.
Today's expression is food, F-O-O-D, food, for, F-O-R, For thought, T-H-O-U-G-H-T, thought, food for thought, food for thought. Food for thought means to think carefully about something. How did someone come up with this saying? Well, just like the mouth chews on food, people say the mind can chew on thoughts. Something that gives you food for thought makes you think. This expression can be used casually or in a business conversation.
단어 food, F-O-O-D, food는 음식이라는 뜻이고 thought, thought는 생각이라는 말인데요.
Food for thought 하면 깊이 생각할 거리, 생각할 만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입으로 음식을 씹듯이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곱씹는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이
It really gave me food for thought. I learned so much. 라고 했죠.
이렇게 무언가를 깊이 생각할 때 또는 어떤 것이 마음의 양식이 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food for thought.
Food for thought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볼까요?
Let me give you some examples. That's food for thought. I'll think about it a little more.
라고 하면 그거 생각할 만한 거네. 내가 좀 더 고려해볼게. 라는 뜻이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Your book provided me with some interesting food for thought. 라고 하면 내 책에 흥미있는 생각거리가 좀 있더라 는 뜻이 됩니다. Well, now you know what the expression food for thought means, right? Then we'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ow did you like that book I gave you to read? Did you read it all?
Oh, yeah. I enjoyed the book very much. It really gave me food for thought. I learned so much.
Let's review. Food for thought is something for someone to think about or to consider. Food for thought. Food for thought. Food for thought. Now try using the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